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웹사이트에 그대로 제가 설교하는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좋겠고요. 또 여기에 화면으로 나오니까 더 아주 자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주 굉장히 강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어떤 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안, 정하신 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프랭클린 그레햄이 로마 교황한테 SNS에다가 글을 쓴 것을 제목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교황이 변형할 수 없다. 예, 변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황한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경고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일반 신약교회에서 교황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담대하게 그 글을 써서 보냈다고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아주 밝히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법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시키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 가정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라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선민의 도덕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지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받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 같은 특별 명령만을 뜻하기도 한다. 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고 그다음에 율법의 세부 사항은 율례가 되고 율법의 하나하나 세부상은 율례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를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그렇게 하죠.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고 법도는 뭐고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놨습니다. 계명은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뭘 계명을 지키느냐? 율법이다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지켜서 지키라. 금기상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금해야 될 것이 365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248개랍니다. 그래서 왜 248개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우리 사람의 뼈마디가 248마디가 있답니다. 지금은 달라요. 의사들 더 세부적으로 따지니까 더 많아요. 어린애들은 적다가 점차 갈수록 붙어가지고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까? 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계명은 도덕법인데 명령하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컨맨드먼트 명령인데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만약에 하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은 하는 것을 하면은 그건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들이 그냥 무리둥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집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낼 때 어떻습니까요? 하나님께 보낼 때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하니까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는 누가 보냈느냐 하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하라 했고 두 번째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을 대변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밑에서 40일 동안 있으니까는 아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은부치를 냈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냈어. 그것을 만들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 없이 하나님이 한 것을 그냥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됐는데 내 형 아론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율례가 무엇이냐? 종교법입니다. 율례는 종교법입니다. 또는 자르다 이렇게 딱 자르다. 그러니까 제사법도 거기에 규례 속 율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 제사 절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십계명 범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그러면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너 동물이 있지 않느냐? 네 대신 동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그러면 동물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신 그것을 죽이면은 네가 딱 1년 동안만 오래 아닙니다. 1년 동안만 죄를 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제도를 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도는 또 무엇이냐? 사유법입니다. 사유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에 있습니다만은 다스리다 재판하다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계명과 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계명의 기초는 율법이고 율법의 세부사항은 율례이고 심판이 들어있는 것은 규례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모두 합쳐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더 넓게 말하면은 토라 전체를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로 묶으면은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왜 주셨느냐? 토라, 율법을,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으면은 뭐가 또 있겠어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반포하신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이 연약하여 우리 인간들이 그들이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 그 법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었고 또는 율법을 그만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365개와 248개에서 613개다. 365개는 금기 이상이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365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라 하라 하라는 것은 매일 너 자신이 248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법을 행하라 하는 것이 248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613개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 법 613개 속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10 커머드먼트가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민법입니다. 민법은 뭐예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예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통해 성막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림으로 죄수를 받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방법까지 다 주었는데도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새 계명을 주겠노라. 그런데 그 새 계명은 누굴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새 계명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새 계명은 하나님은 다시 새 계명이 복음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언약이요. 그 언약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의 자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 내려 보내주셔서 구약에 제사제도,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었지만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까지 보내줘서 너의 죄를 대속해서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밖에는 제사 지내면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지만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한 번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이 내 죄를 씻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새 계명을 주었어요. 그랬으니 그 새 계명은 바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40절까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하나 둘 셋 넷까지 안식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뭐 하지 말고 안식일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한 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열 가지까지 합쳐서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로 한 묶으니까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율법의 강령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 언약이란 무엇이냐.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습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쓴 성경 단을 볼 때도 하나님만이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가들 신들이라고 놓으면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출애굽기에도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생활할 때 만드는 모든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전부 죄인들이라고요. 모습이 좋다고 해서 우리 세계에서 집에도 사람 모양, 무슨 동상 모양, 뭐 말 모양, 소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들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집에 전부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요? 성경 66권 118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929장 신약이 260장에 있어서 1189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절수로는 31,100절이에요. 이것은 그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한 네 가지가 다릅니다. 여기 적은 것은 제가 일일이 적은 것을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보면서 1절, 2절, 3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이걸 전부 다 적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31,100 그리 쉽게 외울 수 있어서 31,100으로 제가 작성한 거, 그러니까 조사한 거, 여러분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며칠을 통해서 한번 겨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러한 것 뜻이 보면은 우리 성경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까지 집어넣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모든 걸 하는 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혼 구원이랍니다. 이 모든 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성령을 소멸, 예언을 멸시지 말고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황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려 한적한 곳에 가셔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암만큼만 전도하면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전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8절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죽을 예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받을 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좋은 괜찮을 텐데. 아니 지옥에 가더라도 죽어버리면 그냥 거기서도 죽어버리면 끝날 텐데. 영혼이 불구덩이에서 그대로 그냥 살아서 죽을 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하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요. 우리 성만 충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천국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천국문을 지키고 있답니다. 천국에 지켜 있는데 당신은 왜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 나는 이렇고 이렇고 있으니까 한다. 찾아보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력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력에 네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늙어서 내 이름을 못 찾는가 봅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력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명력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력에 기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력에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력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한번 생명력에 기록되었으면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거기에서 기록이 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베드로가 그래, 아 여기 있구나, 다시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그 나라에 가서 당신 이름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지옥에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내 충만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읽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넘치면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몇 번 쳤습니까? 뭐, 그 치라고 그래, 지판을 치라고 그랬어요. 세 번을 쳤어요. 치라고는 세 번 쳤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전쟁에서 세 번까지만 승리하고는 그 다음엔 못하겠나이다. 영원히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끝없이 내 힘이 없을 때까지 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갖고 일하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믿는 말씀에 믿는 그것을 그대로 오직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언제 권능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이 그 권세를 능력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이 그 권세 받은 것을 능력, 힘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저쪽에 지금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입니까요? 내 집안입니다. 예루살렘. 내 집안과 그 다음에 유다는요? 유다는 아니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생겼습니다. 유다는 바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되어 버렸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상 끝낼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라. 그래서 가까운 분대부터 점차 먼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사명이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만족해, 나는 그 이상 하늘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터져나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나에게 줬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가편투표를 던진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성령의 불림을 받은, 예수님의 불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저에게 온 성경, 일일 읽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구절을 딱 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고 임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빛이 있어서 내가 쓰러졌는데 누구냐고 부르니까 그분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간증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을 제하리니 네 하나님 네 나라에 낙태가 없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아주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키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요? 영이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안다고 하면 아하 우상은 어제 특별히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계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도 별걸 다 하신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무슨 질투를 해요. 없애버리면 되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천지를 다 창조했으니까 그건 질투하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봐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죄는 3,4대까지만 죄를 그렇게 물려간다고 하지만은 좋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왕위에 오를 때 다음과 같이 당부로 한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은 뭐예요? 말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세 가지를 다 전부 다 어겨가지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그 신하와 둘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결국이 나에게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는 다 졌잖아요.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다 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눈물로 통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덮어두시고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참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이만한 죄를 가진 거나 큰 죄를 가진 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고 해요. 전부가 죄. 다 죄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마. 야,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 3, 4년 동안에 미국의 사회가 완전히 성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한 3, 4년 동안이 더. 민주당과 공화당과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네요. 그 하나님도요. 남자 여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가서 의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요?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성경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냐? 교회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만들어내면 이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세 사람이 모인 거가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크레시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어머니의 노릇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지 인간이 의술을 주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 해줬더라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을 의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후에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후회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떠나면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대로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우리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정심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동정심 때문에. 사라가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75살에 떠났는데 자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 종이 인 하갈이 있는데 이 종을 네가 잠자서 애를 낳아서 그 자녀를 나한테 주면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잉태했으므로 사라를 어떻다고요? 자기 주인을 멸시했답니다. 멸시. 그러니 억울한 거예요. 이 사라가. 아니 아들 낳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애를 못 낳는다고 자기를 갈세하는 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 네 종이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쫓아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100세에 이삭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삭만이 하나님이 주는 방법인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인간적인 방법이 생긴답니다. 질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깨지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4강까지 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예, 내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싸웠어요. 손가락이 거꾸로 부러졌다고든가 넘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4강에서 2대0으로 쳐버렸어요. 아마 이겼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쳐버리니까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강인이 손흥민보다도 7살이 적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대표 팀 중에서는 제일 막내래요. 그런데 저녁에 내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4강에 온 것은 겨우 120분씩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우리가 올라왔는데 내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 새놈들이 그런 그걸 딱 빼놓고 아니 저기 감독이 그 시간대는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탁구 치러 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서 그냥 막 웃어대면서 탁구 치면서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가서 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나 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안 해서 할 테니까 너희들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싸움을 더 터져서 그 그래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요? 치고 말았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쫄병 이강인을 빠따로 쳐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요사이는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있답니다. 프랑스로 가가지고 460억인가 400몇십억을 갑자기 받게 되고요. 1년 동안에 한 달에 600억씩인가 얼마씩을 받는 남자. 1년에 600억씩인가 7년 동안인가 얼마 2028년까지 하는데 600억씩인가 얼마씩 받는답니다. 그러니 어린애가 갑자기 돈이 많으니까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망나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 인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데 너희들 말 듣고 살 수 있는 내가 축구를 잘하는데 너희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뭘 이제 나보고 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가 영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픈 손을 들고 승리를 했어요.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손흥민이가 도와줘가지고 집어넣은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에 앞에 있는 그 감독들을 나 때문에 다 뭐냐면 토트넘이 져서 다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그 형님을 만나서 써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모든 게 잘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질서가 깨지면 인간적인 방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뿐이 허락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녕 저 선악과를 먹는 때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끄덕끄덕하시는데 죽었대요. 안 죽었잖아요. 살았어요. 살아있어. 따먹었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숨어 하나님과 등졌다고 숨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천국에 살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한감으로 천국을 지켜오고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요? 죽도록 땀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 때 사탄마귀 권세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안 졌다고 하지만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볼 때는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고요. 적은 것도 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딱 버티고 이렇게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우리의 마음이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입으로 그 의인된 것을 선포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답니다. 그런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홉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희라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십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셨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